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노와 유대교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의문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도의 영적인 성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신앙의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때로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아예 믿음과 담을 쌓고 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흔들고 있는 빨간 천에 의해서 요동하면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던진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뜨겁게 신앙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냉랭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정지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쿵탕쿵탕 뛰게 만들고 또 설레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사랑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첫사랑은 그 정도로 강력하죠.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 어떤 것도 사랑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음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 속에 다른 것은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어느 누구도 감히 간섭을 할 수 없고 주변에서 아무리 붉은 천을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전 세계 부흥운동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때 보통 때는 대충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일주일만 하려고 했던 부흥회를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일주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쌀을 빌려서 바깥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부흥회를 참석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술집을 운영을 하던 성도들이 술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고 있던 성도들이 스스로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용서를 비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니까 보통 때는 잘 하지 못하던 일들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일들을 과감하게 해결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었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좋게 보입니다.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 성경책을 쳐다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고 셀 모임 언제 시작을 하냐고 막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산기도 가자고 말을 안 해도 목사님 산기도 언제 갈 겁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자꾸만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성경 말씀이 딱딱해서 이것 어려워서 어떻게 다 읽냐고 또 양은 왜 이렇게 많냐고 이 두꺼운 것을 다 읽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성도의 입에서 이제는 바뀌어져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20절 말씀은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진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알도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잡잡하게 죽어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 그랬죠.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눈뜸입니다. 새로운 눈을 떠야만이 그래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이 말씀에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금보다도 순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기대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익숙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꾸만 희미해지면서 인위적인 행사와 프로그램 이 속에 판묻히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형식화되면은 생명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만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어갑니다. 중세시대를 보면은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감추기 위해서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신부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대야 이것이 바로 그 대야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먹던 그 잔이라고 이것이 잔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쌌던 수위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위를 발견을 했다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걸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별것도 아닌 그 수위를 가지고 그 수위 그래서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화려한 것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교회에다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라는 것이죠. 신앙이 형식화되면 이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겉모습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 생활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형식화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기력을 잃어버리고 순간 주저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자꾸만 삭막해져 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는 참으로 놀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매일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목사님이 노르웨이의 한인 목회를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노르웨이 교회입니다.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도무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딱 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새벽 예배도 없죠. 수요 예배도 없죠. 금요도 없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탱자탱자 놀아야 될까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목사님 새벽 예배를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또 그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고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불평과 원망과 떠넘기는 것, 이것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으면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으면은 신앙이 약화되어진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떠넘기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더불어서 헤쳐나가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화가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에 문제가 생겨서 골다공증에 걸리죠. 그러면요, 조심합니다. 자꾸만 조심합니다. 주변에 무엇인가 부딪혀오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인가 올라가야만 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조심조심하고 주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골다공증에 들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영적인 골다공증에 들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각종 훈련들과 세미나들 정말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었고 세미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행처럼 일어났다가 번져가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성이 이미 생겨져 버리면요,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자극적인 그러한 것을 만나야만, 그래야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죠. 식단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끔 나오는 뷔페가 아닙니다. 식단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가 평소에 늘 끓여주시는 된장국입니다. 청국장입니다. 미역국입니다. 김치국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건강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건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뷔페 가가지고 많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설사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자극적인 그 어떤 것,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형식화되는 것을 발견을 하죠. 이 내성이 안 생겨져 있고 순수해져 있으면요, 그냥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냥 그 속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론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중력, 이 집중력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을 하기를 지금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이곳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는 기본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병은 뭔가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만감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았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들으면서 지식에 있어서 높아졌습니다. 권위에 있어서 스스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자꾸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만 되는데 낮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있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자꾸만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 앞에 다시금 서야만 됩니다. 그 옛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다니면서 나는 능력받았다, 나는 권세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을 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찍히셔가지고 그 처형대 위에서 달려 죽어주셨다. 사실 십자가는요, 말을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잔인했던 처형대가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주셨다. 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목숨 걸고 믿어도 괜찮다라고 다니면서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자랑을 했었죠. 그들은요 그 십자가를 과거에 내가 한번 거쳐갔던 내 죄사함을 받았던 십자가라고만 치부해버리고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은 과거의 십자가로 보지 않고 늘 내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웠던 것입니다. 늘 나를 세웠었죠.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울 때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늘 기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초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른 행주를 쥐어 짜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생활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를 해가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고 활활 타고 있는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덤벼들고 있는 사자, 굶주린 그 사자가 다니엘 그 이후에 떨어진 사람들은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크를 채우셔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온순하게 그 앞에 사자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편안할 때는 주님을 잘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대량 앞에 서 있는 성도는요, 주님을 느낍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성도들과 더불어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성도는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정말로 간절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부르짖고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 여러 명을 만나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언제 제일 많이 느꼈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과거로 각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있었던 일들은 잘 말을 못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학대학 다니고 있을 그때에 등록금이 없을 때에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채워주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록금이 없을 때는요. 그게 너무 간절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고 만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주여 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풍성함이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위기는 바로 이 내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내면의 영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치장을 하고 다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에서 가지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라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앉아주셔가지고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주파수를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겠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은 그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있어서 자꾸만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도 주파수가 다른 데로 가 있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초점 맞추기 싸움입니다. 초점 맞추기. 이 초점을 만약에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로 초점이 가버리면요. 그러면은 사탄이 분명히 거기에 틈을 탑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초점을 흩뜨려뜨리기 위해서 빨간 천을요. 지난주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빨간 천을 사탄이 흔들면서 여러분 요동하기 위해서 초점을 흩뜨려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지. 저도 제 마음이요. 얼마나 많이 요동을 쳤는지 모릅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사탄이 흔들고 있는 천이 보였습니다. 붉은 천이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도들은요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엉뚱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제였습니다. 그 좋은 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뒷전에 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뚫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서 야성이 사라져버렸고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떠넘기는 것이 자꾸만 나온다면 여러분 야성이 사라진 것이고 지금 내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본질적인 것을 다루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죠. 사도들의 결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우리의 초점, 우리의 안테나를요 이곳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작업을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아마 직장에서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를 해야 그 하나가 보이고 그 하나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일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자세, 그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은 이것을 참 잘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모든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초점 놓아버리면요, 여러분 초점이 자꾸만 많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틈탑니다.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비방을 한다, 얼마나 그만한 자세입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위치 있는 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팔을 뒤에 걸치고 뒤에 기대어서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겠죠. 그러면서 그 거만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마음의 뜻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에 나는 기도와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뜻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때 여러 가지 주파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더 높은 고관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저 사람 좀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내면 세계에서부터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분산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할 겁니다.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다 잘라내시고 나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 그 사람은요, 입에서 엉뚱한 이야기 안 합니다. 대신에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를 다 쳐버리고 나면요, 그 속에 하나가 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기도 대상입니다. 기도거리죠. 그래서 이 기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셨다가 그 문제 때문에 고관이 거만하게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는 그 문제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다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죄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다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 가지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르다의 그 접대보다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선순위를 놓치면요, 우리의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치게 됩니다.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나는 희생만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가 많습니다. 제도적인 이 틀 안에서 직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남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에 기대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겨우겨우 버텨내고는 신앙생활은요,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해마른 행주를 쥐어짜면서 하고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해주면은 그러면은 움직이고 이런 성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보면요,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몇 사람들만, 특별히 교회에 몇 분들만, 그 몇 분들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누가 바라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푹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란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팁을 주었는데 마지막 글자는 가로 끝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고성방가죠. 많은 아이들이요, 고성방가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러나 답은 가지각색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마지막 가로 끝나는 네 글자라고 그랬으니까요. 아이들이 이런 답을 썼습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 답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서 숙여내진 답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 아이는 이렇게 답을 써놓았습니다. 아빠인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빠인가. 아이들의 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보다 더 신나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와야,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성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 사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온 성도들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서 잡혀가고, 그리고 기름을 끼얹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횃불을 끼얹어서 사람 횃불을 만들었죠. 그런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다, 그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가라지는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6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마을을 공격을 했습니다. 33명의 기독교인들은 목을 잘랐습니다. 정부군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면서 폭동들을 제압을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똑같이 기독교인들의 총을 쏘았으니 그 말을 완전히 완파해버렸으니 세체만 남겨놓고 다 불탔으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걸고 말씀과 기도로만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거기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몇몇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다른 도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카드 없애버립시다. 마이너스 카드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요, 한숨 섞인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뭐 이게 원시 시대도 아닌데 현 시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에는요,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엎드렸습니다. 지금은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해야 될 그 역할을요, 카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카드를요,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요, 쌀뚝에 쌀이 없으면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요즘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간절한 기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누구에게 이 안다는 말을 쓰십니까?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부부 사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을 섞고 부대끼면서 알아가면서 결국은 눈빛만 바라봐도 알 수 있을 정도 친밀함. 이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야다하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이니까 기름을 구해왔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다섯 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름 등불에 불 켜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라 야다하지 못하느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목사님 산속이나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저는 이번 올해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무릎을 꿇고 앉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하루에 세 번 정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성경을 한 30분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시간, 기도합니다. 저녁에 10시 반쯤 돼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권사님 두 분이 매일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 캄캄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 2014년은요, 하루에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기 모든 성도님들이 2014년 올 한 해는 뜻을 정하셔서 적어도 이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